제 기도하고 오늘 소명부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주시고 참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것들을 누려오는 삶들을 이어가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말씀을 탐독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섬기며 그리고 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또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그런 마지막 때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모든 지체들의 참된 믿음의 인도하심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맞춰 또 주님께서 끝까지 이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속히 배우기를 원하오며 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기다립니다. 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화면은 일단 넘겨놓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서 9장의 70일에 대해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냥 슬라이드는 이건 돌려놓을게요. 한번 보시죠. 이제 지난주 까지 70일에 대해서 한두번 정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조금 더 이게 매주 다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드려야 될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보고 지난주에 특히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 요 때가 언제인지 함께 고민했는데 많은 학자들이 주전 445년을 그 시점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쭉 진행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유다 3차 귀환이 주전 445년이고, 느헤미야서에 따르면 이때가 아닥사스다 통치 20년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 요걸 한번 이제 오늘은 지도를 함께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 지도인데요. 이걸 좀 크게 확대를 해볼게요. 예수님 시절에, 그러니까 주후 30년,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느헤미야 때로부터 한 140, 아니 몇 년이에요, 이게? 한 470년 정도 뒤에요. 한참 뒤입니다. 느헤미야 때로부터는. 그때 이제 예수님 시대 성벽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요 오른쪽 중앙에 이렇게 커다란 네모난 게, 이게 성전이요. 새로 건설된 성전이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도시가 있고 성전의 아래쪽 남쪽으로 이어서 길쭉하게 나온 게 요게 바로 다윗의 도시이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시온이라고 불렀던 그 지역입니다. 히스기야 때는 요 정도까지만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이렇게 위로도 확장되었고 특히 성전 북쪽에 이렇게 안토니오 요새 같은 것들이 이제 보강된 게 예수님 시대에 이제 성전 아그 도시였고요. 요 위쪽에 이제 그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셨던 호수도 있고 아래쪽에 실로암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여기 그 매달리셨던 골고다는 요 성벽 밖이었습니다. 성벽 밖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에 그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 또 한번 멸망당하기 전에 이제 여기가 다 도시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자, 느헤미야 시대로부터 한참 전,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로부터 시드기야 시대까지 주전 720에서 586년 요 정도까지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건축할 때보다 한 140년 정도 전이었는데요. 요때는 예루살렘이 요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전이 여기 있고요. 요 앞에 다윗의 도시가 있고 히스기야 전후로 해서 이제 요 아래쪽까지 확대가 되어 또 여기 언덕백이거든요. 요 확대된 것까지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이 정도 크기였습니다. 바빌론 군대는 이 예루살렘에 있던 여기 성전을 비롯해서 여기 수많은 이제 집들이 있었거든요. 이걸, 완전히 무너뜨렸고, 다시 세우는 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이 도시에 그 경작할 사람들을 몇명 남겨두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 경작하는 건 원래 이 예루살렘 도시 안에서는 경작할 땅은 없었습니다. 원래 없었어요. 여기는 빠곡히 사람들이 사는 도시였고, 특히 요 다윗의 도시, 요 영역은, 이게 항공사진으로 보면 나지막한 언덕백이거든요. 여기는, 왕족을 비롯해서 왕족과 귀족들이 여기 몰려 살고 있었고, 여기 많은 백성들이 그냥 사느라 뭐 경작할 땅은 없고 그 예루살렘을 경작한다라는 건 이 주변에 이 아래쪽이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인데 여기를 둘러싸고 이쪽에 이제 올리브산, 이쪽 주변 근방을 경작하는 사람들을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포로에서부터 1차 귀환 이후에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게 요거고요. 이제 돌아왔어요. 주전 535년경에 돌아왔습니다. 주전 535년에 돌아왔을 때 그때 이거 전체가 그냥 폐허 상태였어요. 폐허 상태였고 다 부셔놓고 돌만 이렇게 남겨놓은 거기 때문에 요 남쪽 요 지역도 대부분 이제 그 집을 쌓을 때 썼던 돌들이 그냥 막 무너져서 있었고 그 위에 잡초나 나무 이런 것들이 이제 자라 있었겠죠. 그때로부터 한 20여 년 정도 걸려서 성전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성전 하나 겨우 재건을 했던 거예요. 그 재건된 성전도 사실 크진 않았습니다. 성전을 보호할 성벽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느헤미야 시대 때에는 이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두르는 성벽이 일단 있었습니다. 이 성벽은 히스기야가 쌓았고요. 아주 단단하게 특히 다윗의 도시는 이중 성벽을 이렇게 해서 튼튼하게 방비로 해놨었습니다. 산헤립이 쳐들어올 때 그 일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 성전을 둘러싼 성벽이 또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꽤 큰 그 공간을 차지했고요. 성전을 두르는 크게 두르는 성벽이 있었고 그래서 성전 밖으로 나오면 뜰을 지나서 기드론 시내가로 나갈 때 여기 문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큰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였고 성전에서도 이 바깥으로 그냥 뭐 아무렇게나 나갈 수가 없었어요. 여기 거대한 성전 벽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통과하는 문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전 515년경에는 그냥 여기 성전 하나만 딱 지어놓고 성전을 두르는 성전 벽도 없었고 도시 벽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벽을 세운다는 건 언제나 반란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이었고 예루살렘은 특히 반역과 반란의 도시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세 번이나 그렇게 했었죠. 이게 에스라서 4장 19절에 이제 요 말들이 나와요. 작은 성전을 짓는 데에도 이제 20년이나 걸린 이유가 있었겠죠. 1차 귀환을 주도했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합법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고레스가 허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 특히 이제 그 이전 시대 아시리아의 에사라돈이나 이런 왕들이 저 위쪽에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에 이제 정착을 시켰고 그 사람들이 여기 이제 다 끌려가서 빈 땅이 되었으니까 이쪽으로도 슬금슬금 내려왔겠죠. 근데 이 예루살렘 주변을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성전을 세우고 있었는데 에스라서 4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유대인들이 성벽을 세워서 지금 페르시아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모함을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하나 세우기도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 이제 오해를 받고 모함을 당하고 이래서요. 물론 느헤미야 1장 앞쪽에 보면 유대인들이 최소한의 방비를 위해서 성벽 일부를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만 해놓고 살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성벽은 부실했고 언제든지 적이 쳐들어와서 이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 이제 귀환해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괴롭혔고 실제로 죽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성전을 뭐 못 짓게 했던 거는 물론이거니와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여기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항상 요 1차 귀환한 이후에 계속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좀 열악한 환경은 쉽게 바뀌지 않았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귀환 이후에도 오히려 예루살렘의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1차 귀환과 2차 귀환은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귀환으로부터 1차 귀환으로부터 90년이나 지나고 또 성전 재건은 이제 20년 뒤에 일어났으니까 성전 재건으로부터 한 70년이나 지난 주전 445년에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궁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을 모시고 있던 느헤미야에게 그의 형제 하나니가 찾아왔습니다. 1차 귀환으로부터 90년이 지났으니까 이때 다니엘은 아마 이제 뭐 살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90년이 흘렀다라는 말은 이미 여기 1차 귀환에서도 이제 여기서도 사람들이 태어나고 이제 분화가 되었겠죠.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의 나이나 이런 걸 따져보면 느헤미야는 1차 귀환 이후에 그것도 한참 이후에 수산이나 바빌론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바빌론에 태어났겠죠. 유대인들은 바빌론에 이제 1차 귀환으로 온 사람들이 바빌론에 원래 있었고요. 그리고 바빌론 주변을 많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마도 바빌론에서 태어나서 발탁이 되어서 페르시아 왕을 섬기기 위해서 수산궁으로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하나니는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 또한 큰 고통과 치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느헤미야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서 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의 문들 그리고 자신이 거처할 집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요 성벽과 요 성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문들 건축하게 해달라고 했던 요청을 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무사히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군대 대장들과 기병들까지도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요게 느헤미야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재가를 받은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동시에 성전을 둘러싼 여기 성전을 둘러싼 성벽까지도 합법적으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은 이제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에는 이만큼 있었고 요만큼이 부서졌던 건데 느헤미야 시대에는 귀환으로부터 9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어요. 충분히 이렇게 사람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둘을 필요는 없었고요. 성전과 그다음에 요 다윗의 도시였던 요 정도를 둘렀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느헤미야가 정말 숱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느헤미야의 이 성전 벽을 둘렀던 거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 많은 그 설교에서 우리가 이걸 들었죠. 자 이제 가장 기억에 나는 설교 중에 하나가 그 우투만 목사님이 전에 여기 와셔서 문 하나하나의 의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문들 성벽을 둘러싼 문들을 살펴보면 지금 다 요 주변에 있고요. 다만 좀 확인이 불가능한 건 느헤미야 시대 때의 성전벽도 이만하게 컸느냐 그거는 조금 논란이 있긴 합니다. 느헤미야 때는 요거보다 조금 작았을 수도 있고 지금 요 크기는 확실한 건 예수님 시대에 이만했다. 즉 예수님 직전에 헤롯이란 왕이 있었는데 그 헤롯이 확장해 놓은 성전 벽의 크기는 요만한 게 확실한데 느헤미야 때는 아무튼 요렇게 되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피지메 민족에 대한 정책이 변화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래 성전 벽도 짓고 내가 너에게 군대 대장도 보내주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기병까지 딸려주겠어 라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거보다는 느헤미야에 대한 아닥사스다 왕의 개인적 호감에 영향을 받은 게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에 어떤 도시의 벽을 두른다는 것은 왕이 함부로 제거해주지 않았어요. 특히나 예루살렘처럼 왕들의 입장에서는 악명 높은 도시에서는 그렇죠. 이때 느헤미야가 재건한 예루살렘의 성전과 이 다윗의 도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상당히 작은 규모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은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벽을 두르고 이 성전 벽과 또 그 문들을 두를 수 있게 재가해 준 거. 이것을 우리가 다니엘이 70일의 시작으로 보았던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때의 허락 외에는 예루살렘 도시를 회복하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고레스의 말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명령이었다라고 해석을 하시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성전이나 이런 얘기가 별다로 있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은 대언된 거고요. 요게 실제로 고레스가 어떻게 이제 명령을 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레스는 단순하게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신들을 섬겨도 된다라는 말까지만 했을 뿐입니다. 물론 기록이 없다고 해서 어떤 사실이 존재하지 않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도 주전 535년에 있었던 고레스의 선포, 에스라서 1장 1절이라든가 에스라서 1장 앞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던 고레스의 선포를 이 명령으로 보는 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 성전을 포함해서 성벽이 둘러진 건 느헤미야 시대 때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 20년, 이 주전 445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주전 445년설이 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냥 뭐 여지나 논란이 없는 그 70이대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다라고 보는 것도 사실 또 그렇게 또 쉽지가 않아요. 70일의 기간에 대한 해석에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 우리가 그래도 확정할 수 있는 부분, 시작은 지금 이때인가 많은 논란들이 있고, 저는 그래도 아무래도 주전 445년이 많은 분들이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성경적인 근거가 많은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70일에서 가장 확실한 부분은 그래도 69일회가 지나서 다니엘서 9장에 69일회가 지나면 메시아께서 끊어진다라는 그 사건이 바로 요 골고다, 여기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는 확실하겠죠. 그쵸? 그거는 확실해요. 그렇다면 거기에서부터 역계산을 해서 69일회가 언제 시작됐느냐. 이제 요걸 따져보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게 쉬우면 뭐 이게 445년인지 아니면 고레스가 선포한 535년인지 뭐 다 나왔을 텐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숫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지난주에 달력 이야기를 하다가 또 마무리했는데 오늘 그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 달력 이야기를 남은 시간 한번 더 해볼게요. 우리가 달력 어떤 날짜가 연도가 지나가고 또 한 달, 두 달, 그 다음에 하루 이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걸 우리가 역법이라고 합니다. 역법은 크게 태양력과 태음력이 있죠. 태양을 보고 이렇게 날짜를 계산하는 것과 달을 보고 계산하는 것. 태양력은 태양의 운행을 기준으로 만들고 태음력은 달의 상망월을 기준으로 만든 역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시대 후반까지 태음력을 사용을 했고 왔고요. 그래서 지금은 달력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달력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는 이제 태음력을 전통적으로 써왔구나라는 게 이제 언어에도 남아 있습니다. 조선 말기에 이제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태양력을 받아들였죠. 그레고리력은 주후 1582년 로마 교황 그레고리 13세가 반포한 이제 역법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율리우스력을 사용을 해왔습니다. 율리우스력은 1년을 365일로 정하고 4년에 한 번 윤년을 두어서 1년 4년에 한 번 하루를 추가하거나 이렇게 냅두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4년에 한 번 하루가 더해지니까 1년 평균으로는 4분의 1일, 즉 0.25일 또는 24시간을 나누면 6시간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리우스력은 기본적으로 1년을 365일하고 6시간 정도로 본 역법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좀 더 이제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율리우스력은 주전 45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제 그 당시에 천문학을 기반으로 제정한 역법이고요. 이 카이사르는 이 이듬해인 주전 44년 3월 15일에 이제 암살당했죠. 브루투스를 비롯한 원로원에게. 그래서 율리우스는 정작 이걸 많이 보진 못했어요. 꽤 근데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때에도 로마 전체에는 율리우스력이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실제 태양력, 그러면 오늘날 이제 밝혀진 실제 태양력은 1년이 며칠이냐? 365일하고도 안 해보시면은 2422예요. 2422. 0.242. 그러니까 하루 중에 하루에 24% 정도가 조금 더 깁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우리가 하루라고 하는 건 태양을 기준으로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근데 지구가 돌면서 또 공전을 하죠. 그럴 때 지구가 태양을 마주보고 365번을 돌면 삥 돌아서 제자리에 안 와요. 예. 조금 못 옵니다. 같은 위치에 오려면 0.242일만큼 더 가야 돼요. 그러면 6시간 더 가니까 사실 지구가 태양을 공전할 때 같은 자리로 정확하게 돌아올 때는 분명히 시작할 때는 태양을 보고 있었는데 한 바퀴를 정확히 돌고 오면 6시간이 더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 6시간 조금 안 되게. 그래서 365.2422일이 이게 실제 태양력으로 1년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매년 뭐 5시간 50몇분 이렇게 넣을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를 넣고 빼고 이게 가장 편하기 때문에 율리우스 력에서는 4년마다 하루를 추가하는 요걸 해가지고 365.25일인데 아주 상당히 근접하게 이제 요걸 만들었던 것입니다. 차이가 있죠, 그래도?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서, 이게 누적이 한 1300년도 되니까 한 10일 정도가 이렇게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레고리 13세가 요 역법을 개정한 이유가 부활절이 이제 안 맞아가지고 그렇게 됐던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잘못 말씀드렸던 게 1581년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가 바뀐 게 아니라 그 숫자가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렸더라고요. 1582년 10월 4일날에서 다음 날을 15일로 만들었던 게 그레고리 역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력에서는 5일부터 14일까지 시간이 없어요. 예. 그래서 10월 4일날 다음 날을 10월 15일로 만들었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시간 지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누적이 생기니까 그레고리 력은 어떻게 바꿨냐면 이렇게 100년마다 하루 추가하는 걸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자, 4년마다 하루를 추가하면 1년에 0.25일이 추가되는 셈인 거죠. 그렇죠? 근데 요거 가지고는 이제 1000년 정도 하면은 한 10일 정도가 이제 누적이 발생을 하니까 그걸 또 조치하기 위해서 100년마다 요 1일 추가하는 걸 취소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100년이면 4년씩 더하면 25번의 이제 윤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100이 들어가는 거면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1582년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1600년, 1700년 이렇게 뒤에 땡땡으로 끝나는 데에는 이제 윤년이 아닙니다. 이렇게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합치면 0.25에서 0.01을 뺐으니까 이제 요거와 요거까지 하면 1년의 길이를 365.241로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2422이니까 소수점이 조금 더 있죠? 예. 그걸 또 맞추기 위해서 그래요. 그레고리 력에서는 이번에는 400년마다 1일을 다시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 1582년에 제정이 됐으니까 1600년, 1700, 1800, 1900년까지는 윤년을 취소했어요. 그런데 2000년엔 다시 윤년을 부활했습니다. 자 이제 2000년이면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저기 조카 다운이가 태어난 게 2000년인데요. 지도를 찾아보시면 2000년은 윤년이 있었어요. 2000년 2월 29일이 있습니다. 요거에 따르면 윤년이 없어야 되는데 요거는 있어요. 그래서 400년마다 하루를 추가하면 그게 연간 0.0025일을 추가하기 때문에 그레고리력에서 만든 요렇게 간단한 어떤 규칙을 통해서 365.24255일로 만든 것이 그레고리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 실제 2422까지로 치면은 0.0031 정도가 그래도 차이가 있죠. 0.00031은 하루에서 치면 한 3일 정도가 돼요. 아, 죄송해요. 10분 정도가 됩니다. 10분. 1년에 그레고리력도 10분 정도가 차이를 계속 발생시키고 있는 건데요. 10분 정도면 근데 이걸 계산해 보면 10분 정도면 3300년이 지나야 하루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레고리력에서는 이 정도는 그냥 무시하는 부분입니다. 3000년에 하루 정도 차이 나는 건 지금 이제 지구가 이렇게 세차 운동을 하고 있어요. 세차 운동을 하면서 지구의 자전 속도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 세차 운동으로 인한 자전 속도보다도 더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미미한 차이로 보고 그레고리력에서는 여기 요 세 가지만 반영을 해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 알아낸 게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항상 이런 거 얘기하면은 궁금증이 항상 그런 쪽으로 가서 인터넷에서 이거 어떻게 찾았지? 이 사이 1582년이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500년 전인데 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알았던 거야? 이런 게 궁금해서 뒤져보면 아, 기막힌 방법으로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걸 또 다 찾아냈습니다. 아무튼 자 이제 궁금증이 생깁니다. 현재로서 가장 정확한 역법이 그래도 그레고리 력입니다. 그러면 그레고리 력이 등장하기 전에 1582년 전에 이때의 어떤 중요한 사건들은 원래 그 기록된 날짜 그대로 썼을까요? 아니면은 그레고리 력이라고 하는 정확한 역법이 나왔기 때문에 다 소급해서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게 이제 우리는 서양인들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죽은 그 날짜를 아주 뭐 역사 시간에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전 44년 3월 15일입니다. 주전 44년 15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는 율리우스 력에 따라 계산된 건가요? 아니면 그레고리 력에 따라서 요거 두 개가 다 다시 그 역산되어 가지고요. 소급 적용돼서 환산돼서 알고 있는 날짜일까요? 율리우스 력에 따른 날짜입니다. 바꾸지 않았어요. 그레고리가 요 사이 주전 1582년 이 사이에 뭐 유명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 초기까지였던 거고요. 고려 시대에 우리나라도 어떤 인터넷 보시면은 고려에 예를 들어서 왕건이 서기로 환산했을 때 서기 몇 년 몇 월에 왕이 됐다라고 날짜가 다 써 있어요. 그 날짜는 과연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 왕건이 왕이 될 때는 그레고리력도 몰랐고 율리우스력도 몰랐어요. 분명히 그거는 근대 와서 조선시대 이후에 우리가 그레고리력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것을 역산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1582년 이후는 당연히 그레고리력으로 계산을 했겠죠? 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율리우스력을 따라서 계산을 했다라고 저도 기록이 된 걸 그렇게 봤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새로운 역법으로 소급 적용해서 계산하지 않고 원래 역법으로 그냥 계산한 날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고대 바빌론이 멸망한 날짜를 우리가 주전 539년 10월 13일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이 멸망한 날짜는 율리우스력이 등장하기도 한참 전 500년 정도가 그 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율리우스력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율리우스력이 효과적으로 퍼질 수 있었던 건 이때 로마가 이제 뭐라 그러죠? 세계적인 지배권을 확립했기 때문에 퍼졌던 거고 그레고리력은 유럽 세계에서 일단 처음에는 퍼졌는데요. 천주교의 힘으로서 이렇게 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빌론이 멸망한 주전 539년 10월 13일은 날짜까지 어떻게 해? 10월 13일 밤 12시 정도였을 거예요. 그 밤에 그랬으니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 여기는 율리우스력도 없던 시절인데 그럼 율리우스력으로 환산한 날짜일까요?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바빌론 역법을 기준으로 계산된 날짜입니다. 바빌론 역법은 그 이후에 이제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많이 복잡해지고 개량이 되었지만 그렇게 딱 한번 세팅된 날짜는 가급적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뀌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과거 날짜를 계산하는데 이제 어려움을 더하는 요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70일에, 69일에, 490년을 어떻게 따질 것인가, 483년을 어떻게 환산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로부터 과거로 환산할 수 있는가, 그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 성경적인 기간을 따지기 위해서 또 어려운 요소는 유대력에 참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유대력이 태음력을 기반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달을 기준으로 하면서 이 유대력은 특이한 게 태양력과의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태양력의 요소를 가미한 이걸 이제 태양력이라고 합니다. 유대력에서 우리가 한 달은 얼마죠? 이제 많은 분들이 유대력에서 한 달은 딱 30일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29일과 30일이 거의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제 달이 보면 이렇게 보름달이 됐다가 다시 없어졌다가 다시 보름달이 되잖아요. 그 날짜를 잘 계산해 보시면 29.5일 정도가 됩니다. 딱 30일이 아니에요. 예. 그 이제 지구가 달은 이렇게 도는 데는 30일인데 30일 동안 돌면 지구가 살짝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달이 작아졌다 커졌다라는 건 햇빛을 반사하는 거기 때문에 달의 위치가 지구와 태양 기준으로 어디 있느냐에 따라 이제 달의 크기가 결정되는데 지구가 살짝 움직여서 조금 짧게 와요. 29.5일 정도라서 이 유대력은 29일 또는 30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력 달력을 보면 뭐 니산을 쭉 나가다 보면요. 기스르월로 시작되는 29일일 때도 있고 30일일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력은 1년은 1년 12개월 체제로 가고 있는데 요거는 354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360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1년이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한 달에 30일이니까 360일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이 달력 체계를 사용할 때 1년은 360일이 아니라 354일입니다. 이렇게 유대력은 태양력의 기준으로 1년 약 365.242라는 일과 비교하면 매년 11일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꽤 크죠, 11일. 이 차이를 조정하지 않으면 시간 지나면서 절기와 절기는 보통 태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요. 계절이 어긋나게 되므로 유대인들은 이런 역법과 달리 다른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7년마다 3번 윤달을 넣거나 19년마다 7번 윤달을 넣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딱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17년마다 3번을 넣었다. 19년마다 7번을 넣었다. 여기 수학을 좋아, 우리 수학과? 수학과, 형제님 있죠? 3, 7, 19. 이 숫자들의 공통점. 예,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아유, 제가 오늘 아직 한 페이지가 더 있는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